오늘은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킴. 이 구원의 그 핵심 키워드를 계속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돌이킴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게요.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들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들려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를 따르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할 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에서 과감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평소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 삶의 방향들을 멈추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대체 무엇이기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한 세 가지 구절만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 28절 말씀을 먼저 보죠.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라 하는 거죠.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무언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돌이킴이란 말이죠. 또 한 가지 돌이킴을 또 묵상해 볼게요.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얘기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곧 돌이킴이죠. 돌이킴. 내가 지난날에 살아오던 삶의 모든 그런 잘못됨들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 예? 내가 오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빨리 돌아서야지, 그냥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구절 더 볼게요.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옛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들, 삶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서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새 사람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감히 돌이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미 돌이키셨습니까? 아직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아직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갈지 말지, 돌이킬까 말까? 예? 혹시 돌이키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했던 그 본문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매국노 취급을 당하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대단히 힘겹게 살던 이들에게 세금을 폭탄을 매깁니다. 그래서 더 괴롭히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를 해야 그들의 세금을 막 걷어들여야 자기의 이익이 높아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세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걸하던 거린조차도 세리가 주는 돈을 다시 돌려줄 만큼, 난 더러워서 이 돈 못 받겠다 할 정도로 돌려줄 만큼 굉장히 무시당하던, 멸시를 당하던, 뭐 돈은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세금을 매겨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냉대와 손가락질과 미움과 저주와 뭐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많이 지쳤고 외롭고 소외되고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거예요. 뭔가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은 이미 병들었고 이미 외롭고 이미 소외돼서 많이 힘든 상황에 지쳐있을 때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세리였을까 하는 거죠. 왜 하필 세리였을까? 그의 부르심의 부르심과 반응이 바로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왜 하필 세리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필 세리였을까?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세리를 제대로 삼았을까?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세리 마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즉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 다들 싫어하는 사람, 다 망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죄인으로부터, 철저히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철저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력한 죄의 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세리 마태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죄인이다.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음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세리 마태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미래요. 세리의 긍정적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리의 긍정적 부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세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동생도 이 세무 쪽에 일을 하는데요. 굉장히 꼼꼼해요. 엄청난 큰 기업의 세무를 담당을 해요. 전체 총괄을 합니다. 제 동생이. 그 동생이 만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돈 엄청난 그 돈을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 회사에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꼼꼼해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뭐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숫자에서 날마다 실수해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요. 끝까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세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현재를 보십니까? 과거를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십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현재를 본 것도 아니고 과거를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의 미래를 보셨어요. 미래를요. 현재를 보았으면요, 형편없지요. 현재를 보았으면요, 가능성 없어요. 늘 멸시를 당하고 늘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현재를 본 것도 아니고 그의 과거를 본 것도 아니고 그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성녀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볼 수 있었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지닌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방인이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바뀌죠? 전도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어도 바로 미래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과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다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어도, 다소 힘에 겨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이다.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군가가 부른다고 할 때 그냥 무심코 막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무심코 누군가가 부른다고 한다고 뭐 다 하던 일 멈추고 막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갈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뭐 이런 거, 혹시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때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계산을 이미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득과 실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저분이 나를 부르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요. 놀랍지요. 놀랍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늘 거부하잖아요. 늘 주저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에이, 나중에 하지. 나중에 좀 형편 나아지면 하지 뭐.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하지.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안 돼.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안 돼.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돼. 그렇게 자꾸 거부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일은 갈지 말지 망설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감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게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기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음성. 이게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하면 못 따라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젊은 부자 관원. 주님이 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며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특이한 것은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얘기합니다. 여기 대단히 구절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죠.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 집에서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자기 집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얘기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세리만 특별하게 뭐 죄인이 아니라 뭐 다 똑같은 죄인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이미 돌이킨 자도 있고 앞으로 돌이킬 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얘기하죠. 큰 잔치. 바로 이거예요. 예. 이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삶,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은요 잔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잔치의 삶. 늘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의 삶의 잔치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막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먹고 마시면서 똑같이 다 죄인이기도 하고 이미 돌이킨 자도 있고 앞으로 돌이킬 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어우러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죄인도 있고 심각한 죄인도 있고 철저히 죄인도 있고 정말 가능성 없다고 생각되는 죄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며 함께 축제의 자리, 그 잔치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이 짧은 표현 속에 이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즉 예수님 중심으로 이미 돌이킨 자와 앞으로 돌이킬 자가 함께 모여 있는 곳, 전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저 사람하고는 전혀 내 평생 어울리고도 쉽지 않다, 나는 저런 성격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섞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모여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따르는 순간 가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돌이켜진 거예요.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본인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깝지요. 그런데 가치가 돌아서니까, 가치가 돌아서니까 그러한 모든 소유의 것들도 당연히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둘 때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님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모든 소유물까지도 가치가 바뀌니까, 가치가 완전히 돌이켜지니까 나의 소유물조차도 예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잔치 자리 아닙니까? 잔치 자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언제나 잔치 자리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모여 있어도, 심각한 죄인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 모인 자리는 바로 잔치 자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무엇입니까? 혼인집 잔치. 그 자리에서 기적이 행하셔요.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언제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돌이킬 이유가 없지요. 또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돌이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만약 죄인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죄인이고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후회하고 돌이켜야 맞죠. 그렇지요? 돌이켜야 맞습니다. 구원은 익숙하던 걸음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분명히 죽음의 길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진짜 돌이켰다면 그때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아직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란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것,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지요. 예수님은 돌이키는 삶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극히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주목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